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흘간의 영국 국빈 방문을 위해 오늘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문 첫날인 오늘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둘러보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찰스 왕세자 등 왕실 주요 인사들이 주관하는 버킹엄궁 환영식에 참석합니다. 또한 오늘 저녁에는 같은 장소에서 국빈 만찬이 열릴 예정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영국 경제계 주요 인사들을 접견하고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 회담할 예정입니다. 정상회담에서는 기후변화 현안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양국 관계 재설정, 그리고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화웨이가 민감한 정보를 중국 당국에 제공할 우려가 있다며 각국 5세대 이동통신 사업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런던의 미국 대사관저에서 영국 측의 환대에 보답하는 담례 만찬을 개최합니다. 또 국빈 방문 마지막 날인 5일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남부 포츠머스에서 열리는 노르망디 상륙작전 75주년 기념식에도 참석합니다. 재임 중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유황을 만난 미국 대통령은 12명에 이르지만 국빈 방문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앞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영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한편 내일 런던에서는 대규모 반 트럼프 시위가 열릴 예정입니다. 영국 주요 도시에서는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 방문 당시 25만 명이 항의 시위에 참가했습니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숙청됐다고 보도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건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관영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군인가족예술소조 공연을 관람했으며 이 자리에 김영철 부위원장도 동석했다고 오늘자 1면에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취재한 사진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은 김정은 위원장 왼쪽 다섯 번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한국신문 조선일보는 대미 협상을 총괄했던 김영철이 당 통일전선부장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 자강도에서 혁명화 교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한 하노이 회담 실무를 담당했던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가 처형됐고 다른 주요 관계자들은 수용소에 가거나 근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 1일 기자들에게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조건 없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겠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외곽기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은 어제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에서 우리 국가에 대해 천하의 못된 짓은 다 하고 돌아가면서도 천연스럽게 전제조건 없는 순회회담 개최를 운운하는 아베 패당의 낯가죽이 두텁기가 곤발바닥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아태 대변인은 또한 고노다로 일반 외상이 지난달 25일 강연에서 북한이 올바른 판단을 하면 제재가 풀릴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한 발언도 문제 삼았습니다. 아태 대변인은 올바른 판단과 결단이라는 말은 다름 아닌 우리가 일본에 대고 할 말이라면서 마치 저들이 우리의 생사 여탈권이라도 쥐고 있는 것처럼 요망을 떨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최근 여러 차례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 같은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 제안에 대해 공식 반응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북한 측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카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측의 발언 하나하나 코멘트하는 것은 삼가겠다면서도 조건을 달지 않고 김 위원장과 만나서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싶다는 것이 아베 총리의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가 오늘부터 고위급 무역 이민 문제 협상을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에서 멕시코가 대규모 대표단을 보내와서 국경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면서 25년 동안 말만 해왔던 멕시코 정부가 이제는 행동을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양국은 우선 신규 관세를 비롯한 경제 현안을 다루고 이후에 이민 분야 교섭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윌버 로스비 상무장관과 그라시엘라 마르케스 멕시코 경제관관이 각각 이끄는 양국 대표단은 오늘 워싱턴에서 회담하고 오는 5일에는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과 마르셀로 에브라드르 멕시코 외무장관이 만날 계획입니다. V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3일 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패트릭 샤너헌 미 국방장관 대행은 완전하고 검증된 한반도 비핵화가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최종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미, 한일 세 나라 국방장관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숙청됐다고 보도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건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겠으나 평안도와 함경도, 황해도 그리고 곳에 따라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8도, 낮 최고는 18도에서 2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모두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패트릭 샤너헌 미 국방장관 대행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최종 상태는 완전하고 검증된 한반도 비핵화라고 말했습니다. 샤너헌 대행은 또 북한이 국제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셰너헨 미 국방장관 대행은 3일 완전하고 검증된 북한 비핵화를 강조했습니다. The only acceptable end state is the complete and verified denuclearization. 한국을 방문 중인 셰너헨 대행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미한 국방장관 회담 모두 발언에서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최종 상태는 완전하고 검증된 한반도 비핵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동맹과 국제사회는 이보다 못한 해결책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외교 채널을 통해 생산적인 관여에 나서 미국의 우려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셰너헨 대행은 또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stand united and firmly committed to the enforcement of all United Nations sanctions.
북한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를 집행할 굳은 결의를 갖고 단결해 있다는 겁니다. 미한 동맹에 대해서는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심 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셰너헨 대행은 미한 동맹에서 동맹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신뢰가 떠오른다며 미한 간 신뢰는 70년 전 한국 전쟁 중 맺어졌고 오늘날까지도 이어져오는 중요한 동맹의 원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한반도의 안보와 번영을 위한 의지를 계속 발휘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위협들을 억제해 나갈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극심한 가뭄 피해를 입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한국의 지원 계획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We notice with appreciation your country's efforts to provide aid to those suffering from crippling drought.
북한에서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원조를 제공하려는 한국의 노력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셰너헨 대행은 이 밖에 지난 주말 헝가리에서 유람선 침몰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실종된 모든 한국인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시했습니다.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은 이날 회담이 매우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대화 여건을 촉진시키고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국방당국 간의 그런 전략적 소통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에 양국 국방장관이 한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누게 된 것은 매우 시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 장관은 지금 한반도는 지난 70여 년간 고착된 냉전적 대립과 갈등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와 공존, 협력과 번영을 열어갈 역사적 전환점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가는 데 전적으로 일치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9.19 군사 비행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의 실질적 완화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을 위한 기반을 제공해줬다며 앞으로 9.19 군사합의를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장관은 또 한국과 미국이 전시 작전 통제권, 전자권 전환과 관련한 협력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셰너헨 대행의 한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며 정경두 장관과의 양자회담은 지난 4월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이후 두 번째입니다. 이날 회담을 마친 셰너헨 대행은 청와대로 이동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한편 한국 국방부는 회담 뒤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두 장관이 최근 한반도 안보 상황 평가를 공유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양국의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의 최근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에 대한 정보 공유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두 장관은 미한연합사 본부를 평택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승인했으며 이런 조치가 연합사의 작전 효율성과 연합 방위 태세를 향상시킬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패트릭 셰너헌 미 국방장관 대행은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현 시점에서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셰너헌 대행은 어제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 뒤 한국으로 향하는 기내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셰너헌 대행은 군 수뇌부로부터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내 병력이 필요한 군사적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한 연합군사훈련 유예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매우 도발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었습니다. 미 한일 국방장관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의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해상 환적 근절 등 유엔 제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국방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을 위해 세 나라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패트릭 셰너헨 미국 국방장관 대행, 정경두 한국 국방부 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2일 아시아 안보회의가 열린 싱가포르에서 회담한 뒤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동 언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미국 국방부가 공개한 성명에 따르면 세 장관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한 견해를 교환하고 조금 더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기로 한 국제사회 공약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의 불법 선박 간 환적을 억제하고 저지하며 궁극적으로는 근절하기 위한 지속적인 국제 공조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완전한 비핵화가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임을 인식했다고 전했습니다. 셰너헨 장관, 이와야 방위상, 그리고 린다 레이놀즈 호주 국방장관도 전날 싱가포르에서 회담하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를 분명히 했습니다. 세 장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그리고 관련 프로그램과 시설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미국과 한국의 외교적 노력을 환영하고 이 같은 목표를 향한 미국과의 협상에 복귀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로 가는 외교적 길이 있지만 최근 미사일 발사가 보여주듯 북한은 엄청난 위협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세 장관은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는 데도 동의했습니다. 아울러 불법 선박 간 환적과 같은 불법 행위를 억제, 저지, 근절하기 위한 국제 공조를 유지하기로 한 약속을 환영하고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셰너엔 장관은 1일 싱가포르 아시안 안보회의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영내 동맹국들과 미국 영토, 전진 배치된 미군을 확실히 타격할 수 있는 단계에 가까이 왔다며 엄청난 위협이라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이와야 일본 방위상도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이 지난달 초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일본 전역이 사정권이고 미 본토와 유럽도 타격할 수 있다며 북한은 모든 탄도미사일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 내 엇갈린 평가와 관련해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내리는 만큼 수직적 관계에 있는 보좌관의 견해가 문제될 게 없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자신이 몸담았던 부시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 때도 북한 문제에 대한 이견이 있었지만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부 논의와 심사숙고를 통해 정책 결정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면 매우 건강한 과정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견이 행정부 내 특정 관리가 대통령의 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Yes, certainly during the Obama administration and even more in my own experience during the second half of the Bush administration when I was involved in the efforts
그러면서 북한 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미 행정부 내 엇갈린 평가는 미국과 한국 국민 모두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 역시 어느 행정부에서나 이견은 있기 마련이지만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는 만큼 이를 잘 드러내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So I think it does speak to deep divisions within the administration. At the same time, I don't think from Trump's point of view, he does not want to
이견을 밖으로 노출하는 것은 행정부 내 분열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대통령이라면 보좌관들에게 나를 지지해야 한다고 지시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대통령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미정부 정책을 조율하는 직책이라면서 미사일 발사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를 언론에 이야기하는 건 볼튼 보좌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On the issue of is a missile firing a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 believe it is. I think it is a violation. But I don't think.
반면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 살상 무기 조정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 이견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볼튼 보좌관의 상관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Yes, there's you know disagreement apparently within the administration, but it doesn't matter very much in the sense that. You know, Trump is.
마이크 폼페오 장관과 볼튼 보좌관처럼 대등한 관계에 있는 관리들이 큰 이견을 보인다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볼튼 보좌관이 어떤 생각을 하든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이어 행정부 내 엇갈린 의견이 있더라도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볼튼 보좌관이나 패트릭 셰너언 국방장관 대행과 북한 발사에 대해 다른 시각을 보여도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다만 북한의 이번 발사가 탄도미사일 실험을 금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데도 불구하고 미한 정상 모두 그 의미를 축소하고 있는데 주목했습니다.
We would know right away that of course it's a violation because the resolutions you know ban all ballistic missile.
특히 누가 봐도 탄도미사일 발사로 여겨지는 이번 발사에 대해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미사일인지 여부조차 확실히 하지 않았다며 이는 어리석은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 모두 단거리 미사일 실험에 대해서는 과하게 반응하지 않으면서 외교의 동력을 살리려고 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 국무부는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유엔 제재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범위가 모호한 WMD 대량살상 무기를 언급함으로써 대통령의 대화 의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강력한 대북 압박 메시지를 내놓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무부의 공식 입장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WMD 전체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는 지난 28일 정례 브리핑 논평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일본을 방문해 북한의 미사일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시사한 것이 행정부 고위 관리들의 평가와 다르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국무부는 그러나 북한이 이달 초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대량 살상 무기에 포함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도 해당 사실을 확인해달라는 VOA의 거듭된 질문에 모건 오테이거스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 발언에 추가할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 합동참모부가 올해 5월 갱신한 국방부 군사용어사전은 WMD를 높은 수준의 파괴나 대량 살상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 생물, 방사성 혹은 핵무기로 정의하면서 해당 무기의 분리 가능한 운반수단이나 추진수단은 제외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주한미군 특수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VOA에 이스칸데르급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더라도 대량 살상을 유발할 수 있는 핵무기나 화학무기 탄두가 탑재되기 전까지는 대량 살상 무기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You don't describe the Iskander as a weapon of mass destruction until it has a warhead.
그런 탄두를 탑재하지 않은 미사일이 도시에 떨어져도 대량 살상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WMD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1995년 4월 168명이 사망한 오클라호마주 연방정부 청사 폭탄 테러의 경우 비료 일종인 질산암모늄이 폭발물 제조에 사용이 됐지만 이 역시 대량 살상 무기로 분류된다는 점을 애매모호한 정의의 예로 들었습니다. 다만 국무부 대변인 논평의 방점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에 찍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 부차관보는 VOA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미사일 자체는 대량 살상 무기에 해당되지 않지만 관련 운반 체계인 만큼 국무부가 문제 삼은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을 작은 무기로 칭하고 한국 청와대는 평가를 자제하고 있지만 이번 실험은 모든 형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국무부의 모호한 답변에 대해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두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과 동떨어지지 않은 입장을 취하면서도 북한이 모든 형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동시에 알리려고 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무부가 대통령의 발언을 뒷받침하면서 매우 모호한 영역을 다루고 있다며 북한의 이번 시험 발사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Well, I think the State Department is trying to represent the president and trying to deal with this very gray area.
미국 정부 관리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의지에 모순되는 평가를 하지 않기 위해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임스 앤더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WMD 생화학 방어 담당 선임 국장은 지난 29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이 발사한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에 대한 평가와 러시아 기술 유입 가능성을 묻는 VOA 질문에 국무부 대변인 논평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북한의 실험에 대해서는 비확산 체제의 준수를 요구한다고 짤막하게 답했습니다.
I'll just point to statements made by the State Department spokesman yesterday as to the compliance with various non-proliferation regimes of the North Korean tests.
같은 행사에 참석한 로버트 애슐리 국방정보국 국장은 북한의 핵 개발 상황과 최근 발사한 미사일 평가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지만 김정은의 모든 전쟁 수행 역량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We continue to watch everything that's taking place very closely because again it gets back to making sure that when our policymakers or when our senior leaders go into those negotiations.
그러면서 북한이 공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포함해 되도록 많은 정보를 선임 정책 위반자에게 제공해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답했습니다. 토마스 디나노 국방부 국방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 재래식 운반 체계와 전략 무기 간 핵탄두의 상호 운용 능력을 묻는 VOA 질문에 현재 북한과 상당히 어려운 협상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미 북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상정됐으며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우선순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캐런 베스 하원 의원이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30일 발의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아테소 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의원과 한국계 앤디 김 의원 등 캘리포니아와 뉴욕, 뉴저지 등 한인 밀집 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 하원 의원 11명이 결의안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주 37선거구를 지역구로 하는 베스 의원은 지난해 6월에도 같은 결의안을 발의했지만 하원 외교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었습니다. 결의안에는 미국과 북한이 재미 이산가족 상봉 절차를 결의안 채택 60일 이내에 시작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 미북 양측이 이산가족 상봉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미국과 북한 내 이산가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적십자와 같은 기구를 통해 이산가족 명단에 있는 회원을 연결시키고 남북 이산가족 간 화상 상봉에 미국인도 포함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같은 구체적 방안은 지난 회기 상정된 결의안에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입니다. 결의안은 이어 가족이라는 집단은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이에 따라 이산가족 간 물리적 또는 가상 접촉을 보완하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북한이 관계 정상화를 시도하거나 달성하기 전에 이산가족 상봉을 가능한 한 별도의 사안으로 분리해 즉각적인 관심이 필요한 우선 사안으로 다룰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그레이스 맹 민주당 하원 의원 주도로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우선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법안이 하원에서 발의돼 외교위로 회부됐으며 현재 민주당 의원 17명의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이외에도 지난해부터 2차 미북 정상회담 직전까지 한인 밀집 지역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미북 협상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우선순위로 다룰 것을 촉구하는 별도의 서한을 5차례에 걸쳐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미국 내 이산가족 규모를 2001년 기준 10만 명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그동안 많은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규모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지훈입니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숙청됐다고 보도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건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 관영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즉 2일 군인가족 예술소조 공연을 관람했으며 김영철 부위원장도 참석했다고 오늘자 일면에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사진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은 김정은 위원장 왼쪽 다섯 번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한국의 조선일보는 대미 협상을 총괄했던 김영철이 당 통일전선부장 자리에서 물러난 뒤 자강도에서 혁명화 교육, 강제 노역, 사상 교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하노이 회담 실무를 담당했던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는 처형됐고 다른 주요 관계자들은 수용소에 가거나 근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 1일 기자들에게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과거 대북협상에 참여했던 전직 관리들은 북한 측 실무 외교관들에게 협상 실패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노이 회담 실패의 책임은 협상단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을 오판한 김정은이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과 협상할 당시 북한 대표단이 실패하면 죽는다는 압박을 느끼는 것 같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I'm a little skeptical that people would be executed for their performance in a negotiation. I'm a little skeptical of that.
북한에서 고위 관리들을 대상으로 갑작스럽게 숙청이 이루어져도 놀랍지 않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 살상 무기 조정관은 2000년대 자신의 협상 상대였던 북한 외무성 외교관 몇몇이 실제로 훗날 처벌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Some of the people I dealt with later on ended up going to, re-education camp, like Han Sung-rol, and there was a guy named Lee Gun.
자신이 직접 상대했던 한성열 외무성 부상과 리근 미국 국장 등이 실각하고 재교육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미국과의 협상 직후가 아니라 한참 후에 벌어진 일이며 처형당했다는 경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 역시 북한 관료들의 처형설까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실 여부를 떠나 이 같은 일이 미국 측 협상단에게 영향을 줘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Absolutely, the United States negotiators have to continue to put the best interests of their country ahead of any, you know, personal considerations. You don't make concessions because you have befriended the counter.
미국 협상단은 상대방이 처형당할 수 있다고 해도 개인적 감정에 연연해선 안 되며 미국민의 국익만을 최우선으로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전직 관료들은 북한 정권이 하노이 회담의 실패를 실무 외교관들에게 떠넘기는 것 같다며 진짜 책임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노이 회담의 실패 원인은 미국의 의중을 파악 못하고 엉뚱한 제안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힐 전 차관보입니다.
If the U.S. did not want to engage on the Yongbyon offer, it's not the fault of the negotiations. It may be the North Korean negotiators. It may be the fault of the
힐 전 차관보는 만약 미국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는 제안이 미국의 구미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지 개별 협상가의 잘못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 역시 하노이 회담 실패의 책임은 북한의 최고 결정권자인 김정은 위원장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Kim Jong-un who's in charge, so the onus is on him.
김 위원장이 북한의 최고 책임자인 만큼 실패의 책임도 그에게 있으며 휘하 관리들은 그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란 것입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북한 정부가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대집단체조 공연을 이달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강제 동원해 혹사하는 이 공연은 북한이 비준한 UN 아동권리협약 위반으로 야만적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관영 노동신문은 지난 26일 새롭게 단장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인 인민의 나라를 6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진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전문 해외여행사들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0만 명 이상이 동원된 놀랍고 신명나는 집단체조국이 돌아왔다며 평양 관광 상품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고려여행사는 올해 공연 관람료로 귀빈석은 800유로, 미화로 893달러, 1, 2, 3등석은 각각 500, 300, 100유로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북한 정부와 여행사들의 홍보에 국제인권단체들과 탈북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이그 스칼라토 사무총장입니다.
집단체조를 이렇게 홍보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고 그리고 또한 체제 선전까지 제대로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고생하는 북한의 아이들입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완벽한 체조 뒷면에 몇 달을 고생하고 관리자로부터 이렇게 뭐 온갖 욕을 들어가면 훈련을 거듭한 학생들의 노고가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런 어린이와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강제 동원과 노역이 일상화되어 있지만 이는 국제인권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란 겁니다. 실제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에서 대집단 체조는 북한이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 위반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집단 체조에 뽑힌 어린이들의 연습이 1년 내내 진행되고 훈련과 연습이 가혹하며 체벌까지 이뤄진다면서 이는 어린이들의 건강과 행복에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착취는 어린이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길 권리, 교육의 방해나 건강에 해로운 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한 유엔 아동권리협약 31조와 32조를 모두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미국과 한국 등 많은 나라는 정부가 어린이 등 미성년자를 강제로 이익을 위한 국가 행사에 동원하는 걸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부가 어기면 부모들의 반발로 소송을 당하고 당국자는 징계를 받기 때문에 행사 동원은 순전히 자원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이 때문에 여러 유엔 회원국은 지난 9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린 북한에 관한 보편적 정례 검토 회의에서 어린이 강제 노동의 우려를 나타내며 북한 정부의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탈북민들은 북한의 이런 집단 체조 공연을 야만적이라며 더욱 분노를 표시합니다. 태영호 전 북한 주재 영국 대사는 지난주 노르웨이에서 열린 오슬로 자유포럼에 참석해 기자들에게 집단 체조 공연은 아동 착취라며 유럽인들이 이런 비인간적인 공연 관람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태전 공사는 자신의 저서 3층 서기실의 암호에서 재임 시절 영국 외교부 과장으로부터 당신의 아이가 추위에 떨면서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텀블링을 한다고 상상해보라는 질문을 회고하며 반성의 글을 올렸습니다. 평양에서 아이들의 집단 체조 훈련을 자주 봤지만 잘못됐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는 태전 공사는 그러나 오슬로 행사에서 두 아들을 노예의 사슬에서 끊어주고 싶어 탈북했다고 말했습니다.
As a father, I think it is my last mission to cut the chain of slavery because I thought
태전 공사의 두 아들은 바람대로 한국에서 원하던 공부를 하며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여전히 수많은 아이가 북한에서 집단 체조뿐 아니라 다양한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북한 교원 출신으로 미국에 사는 탈북남인 레베카 씨는 자유와 인권을 중시하는 서방 세계 국민들이 북한 정부에 돈을 내고 집단 체조 공연을 보는 건 인간의 량심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라가는 걸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그 누구도 저는 보는 걸 보는 사람 있으니까 간이가 그런 고생을 하세요. 보는 사람 없으면 그런 고생이 필요 없거든요. 간이 안 되면 고생인데 왜 올라가는 건지야. 저는 그것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그러나 30일 논평에서 양심과 의리는 인간의 고유한 미덕이라면서도 그 기본은 수령에 대한 숭고한 도덕 의리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 권리가 북한에선 천만이 총폭탄이 돼 수령을 결사옹위하자는 구호처럼 수령의 노예에 불과하다는 게 탈북민들의 우려이자 지적입니다. 뷰에 뉴스 김영곤입니다.
매주 월요일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일본이 왜 북한과 정상회담을 하려는 것인지 또 정상회담이 실제로 이루어질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 2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강조한 것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도쿄 영빈관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가장 중요한 납북 피해 일본인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지원을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니요리모 중요한 라치 문제의 일치모 하야이 해결에 向け
북한에 대해 제재와 봉쇄 일변도였던 일본의 정책이 선회한 것은 지난해 봄이었습니다. 지난해 3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한국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조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표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일본에 머물고 있던 케네스 퀴노네스 전 국무부 북한 담당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발표했기 때문에 당시 일본이 크게 당황하고 화가 났었다고 말했습니다.
As well as Japanese government officials, and they were extremely angry with Trump.
여기에 더해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그해 4월 27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렇듯 북한을 둘러싼 한반도 정세가 봉쇄에서 대화와 포용 쪽으로 바뀌자 아베 총리는 평양에 손짓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아베 총리와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북한에 전달했다고 지난해 3월 22일 보도했습니다. 그로부터 거의 매달 일본과 북한 당국자들은 몽골과 베트남 등지에서 비공식 접촉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접촉에는 일본에서는 시미즈 후미오 외무성 아시아태평양국 참사관과 총리 직속인 내각정보조사실의 기타무라 시게루 내각정보관, 북한에서는 김성애 통일전선부 실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7월 베트남에서 이뤄진 북일 접촉은 한국의 서훈 국정원장의 도움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일본 아시아신문의 마키노 요시히로 북한 전문 기자는 말했습니다.
일본 그 전부 기타무라 내각 정보관이 지난 작년 여름 계절에 북한 노동당 그 통일전략실장 여자분하고 만났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 서훈 원장의 소개로 받아서 그렇게 그 접촉을 했다고 저 들었습니다.
일본은 접촉 과정에서 납치 문제 해결과 국교 정상화를 위한 정상회담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비공식 접촉에서 경제협력과 납치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책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아사히 신문의 마키노 요시히로 기자는 말했습니다.
북한 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역시 뭐니뭐니 해도 북한 정부가 일본 정부에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안전보장 아니고 그냥 경제협력입니다. 즉 돈이죠. 일본하고 사이에 일본이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경제협력을 지불을 얻어낼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한 부분이고요. 근데 두 번째가 진짜 그 납치 문제 그런 걸 좀 북한이 진실을 밝힌다고 하더라도 일본이 진짜 그대로 믿을 수 있느냐고 어떤 걸 하면 아베 총리가 납치 문제에 대해서 그 납득할 건지 그게 아직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될 건지 좀 북한 정부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북한은 납치 문제와 관련해 상당히 곤혹스러운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9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평양에서 고이즈미 주니치로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당시 김정일 위원장은 15명의 일본인을 납치했다고 시인하고 사과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피랍 일본인 5명을 일본으로 송환했습니다. 그러나 2004년 11월 북한이 피랍 여성 요코다 메구미의 것이라며 보낸 유골이 가짜로 밝혀지면서 양국 관계는 급속히 냉각됐습니다. 일본에서는 북한에 속았다는 여론이 확산됐고 북일 관계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북한과 일본은 지난해 1년의 물밑 접촉을 가졌으나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습니다. 북한은 또 공식 매체를 통해 과거사를 언급하며 일본을 지속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일본의 정치가들은 우리 과거 피해자들과 유가족들 앞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이다.
올해 들어서도 일본의 대북 유화 제스처는 계속됐습니다. 아베 총리는 1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북한과 과거사를 청산하고 국교를 맺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은 평양에 좀 더 가시적인 유화 제스처를 보냈습니다. 일본 정부는 3월 13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북한인권결의안 작성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은 지난 11년간 유럽연합과 함께 북한인권결의안을 유엔인권이사회에 상정해왔습니다. 일본의 이런 제스처는 물밑 접촉에서 별 진전이 없자 북한에 좀 더 적극적인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마키노 요시히로 기자는 말했습니다.
일본 입장으로서는 그 자기가 좀 협상하는 생각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협상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좀 나오시라고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 사인으로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 들어 아베 총리는 북한과의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5월 2일 상케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조건을 붙이지 않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일 정상회담이 아베 총리에게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위험 부담도 있다고 말합니다. 우선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2002년 당시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의 방북에 맞먹는 큰 정치적 업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동북아에서 일본의 외교적 입지가 강화되는 것은 물론 7월 참의원 선거에도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부담도 크다고 마키노 요시로 기자는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납치 피해자가 17명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5명은 이미 귀국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그 12명 계시는데 12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빠짐없이 그 와야 한다고 그렇게 피해자 가족분들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그래도 북한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한 명은 그 아직 그 뭐 돌아오지 못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을 때 가족분들을 그 납득시키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일본과의 정상회담은 나쁠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크게 얻을 것도 없습니다. 북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지도자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중국, 미국, 러시아에 이어 일본 등 한반도 주변 4강 정상을 모두 만난 지도자가 됩니다. 이는 내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는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일본으로부터 인도적 지원이나 인적 왕래 같은 상징적인 조치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나 경제협력 그리고 북일 국교 수립으로 나아가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런 이유로 케네스 퀴노네스 전 국무부 북한 담당관은 올 연말까지 아베 김정은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잘해야 50%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50-50 chance is probably the most optimistic assessment.
한편 일본은 6월 5일부터 이틀간 몽골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서 북한 측에 조건 없는 북일 정상회담을 공식 제안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최홍기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고 수준의 방역 태세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이미 남북 접경 지역에 대한 긴급 방역을 실시하는 등 1차 방역 저지선을 구축했고 남북 출입 사무소에서의 검역 조치도 강화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의 이낙연 국무총리는 3일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최고 수준의 방역태세를 가동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총리는 이날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지금 북한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매우 빠르게 남아하며 확산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접경지역과 공항, 항만, 양돈농가 등의 방역에 조금의 빈틈이라도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리는 지난 1일 한강과 임진강 하구를 찾아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상태를 점검한 데 이어 오는 5일 접경 지역을 다시 방문해 방역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통일부는 3일 북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남북 출입 사무소에서의 검역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처럼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과 같은 그런 어떤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서 인원과 장비를 보강해서 거기에 따른 철저한 인원과 차량, 뭐 소독이라든지 또 검색, 그리고 이런 출입에 대한 그런 신변 보호 문제 등을 좀 더 강화시켜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31일부터 검역 강화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남북 협력 제안에 대한 북한 측의 답변은 아직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3일 통일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공동 주재로 국방부와 환경부, 산림청과 접경지역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접경지역 방역 방제 관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서호 통일부 차관은 인사말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 차단 필요성과 함께 남북 간 공동 방역 등을 거론하며 북한에서 답변은 없지만 답변이 오는 대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방역 협력을 제의했다는 것을 미국과도 공유했으며 북한이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면 추가로 협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국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1일 북한이 전날 세계동물보건기구 OIE에 돼지열병이 발생한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순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입니다.
오아이가 5월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한 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 농장은 자광도 우시군 소재 북상협동농장이며 5월 23일에 신고되어 5월 25일 날 확진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 국장은 북한이 지역이동 제한과 봉쇄지역과 보호지역에 대한 예찰, 사체와 부산물, 폐기물 등을 처리, 살처분, 소독 등 방역조치를 취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설정하고 위기경보 중 최상위인 심각단계 준하는 방역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개 시군의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나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며 축산 차량 등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고 접경 지역 내 전체 353농가에 대한 혈청검사를 통하여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여부를 6월 7일까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북 접경 지역 양돈 농가에 대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1차 예방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된 이후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긴급 방역을 실시한 결과 접경 지역의 353개 모든 양돈 농가에 대한 1차 방역 저지선을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353개 농가에 대한 점검에서 의심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금까지 체열한 181개 농가 88건의 정밀 검사에서도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3일까지 353개 모든 양돈 농가에 대한 체열을 완료하고 4일까지 모든 검사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전체 353개 농가 중 232개 농가에 울타리 설치를 완료하고 나머지 농가에도 조속히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돼지에만 발병하는 제1종 가축 전염병인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치사율이 최대 100%에 달하지만 아직 예방 백신과 치료약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감염 돼지는 고열과 출혈 증상을 보이다가 10일 이내 폐사합니다. 1920년대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이 감염병은 주로 아프리카와 유럽 등지에서만 발생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과 몽골, 베트남 등 아시아까지 퍼졌고 이번에 북한에서도 발생이 확인됐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스위스가 북한을 지원하는 4개년 전략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현지에서 직접 지원 활동을 하는 만큼 가장 취약계층의 혜택이 돌아간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도 북한의 식량과 영양 상황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며 정권이 아닌 주민들을 위한 지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정부는 자국의 인도적 지원이 북한의 가장 취약계층에 전달되는 것으로 매우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외교부의 그레그 파라고 대변인은 대북 지원 물자의 분배 감시 투명성을 묻는 BOA 질문에 스위스는 북한 현지 사무소를 두고 있고 스위스 전문가들과 함께 자체 프로젝트를 이행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세계 식량 계획 WFP에 분유 형태로 보내는 지원은 일명 슈퍼 시리얼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며 WFP가 직접 분배하고 현지에서 현금은 오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 오차가 발표한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현황표를 보면 스위스가 전체 기부액 1,570만 달러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780만 달러를 지원해 국가별 순위 1위를 기록했습니다. 파라거 대변인은 스위스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4개년 전략을 이행하고 있다면서 큰 변화 없이 이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도적 지원을 정치와 결부시키지 말아야 한다면서 북한과 관련한 인도적 원칙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 외교부도 정부의 인도 지원 프로그램은 인도적 필요성에 근거해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외교부 공보실은 28일 대북 지원이 정권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캐나다 정부는 인류의 중립성, 공정성, 독립성이라는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파트너들을 지원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는 북한 정권이나 단체에 인도적 지원 기금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캐나다의 인도주의 기금이 45만 명의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매달 식량을 제공한 WFP의 지원 프로그램에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같은 기간 미량 영양소 보충제를 제공해 150만 명 넘는 영양실조 어린이를 도운 유니세프의 활동 역시 후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캐나다는 심각한 영양결핍 문제를 다루고 식량 안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WFP와 유니세프에 200만 달러의 인도주의 기금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는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을 계속 추적 관찰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대응을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날씨, 지구촌 오늘,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오늘은 스마트폰 앱으로 일자리를 찾는 기익 이코노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65년 6월 3일 미국의 우주 비행사 에드워드 화이트가 미국 최초의 우주 유영에 성공합니다. 제미니 4호를 타고 우주로 떠난 화이트는 세 번째 지구 궤도 비행 도중 우주선 밖으로 나와 우주 유영을 한 것입니다. 당초 화이트에게 주어진 시간은 12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화이트는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 20여 분간 유영을 했습니다. 제미니 4호는 지구 궤도를 총 62차례 선회하고 무사히 지구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화이트가 우주 유영을 한 세계 최초의 우주인은 아니었습니다. 최초의 우주인은 당시 미국과 치열한 우주개발 경쟁을 벌여온 소련의 우주비행사 알렉세이 레오노프입니다. 소련의 우주비행사 알렉세이 레오노프는 화이트보다 약 세 달 앞선 3월 18일 우주 유영에 성공했습니다. 1992년 6월 3일 브라질 리우데자네루에서 세계 172개국 대표단과 국제기구 대표 등이 참석한 UN 환경개발회의가 열렸습니다. 온실가스 등 지구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환경회의가 열린 것입니다. 12일간 계속된 이 회의에서는 지구 온난화와 산림 보호 등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주제가 논의됐습니다. 그 결과 환경과 개발에 대한 리우 선언이 발표됐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천해야 할 원칙이 마련됐습니다. 또 이 회의에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 변화 방지 협약과 생물 자원 보존을 위한 생물 다양성 보존 협약 등이 마련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또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다시 듣기와 실시간 청취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